말씀은 천국의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지? 더우셔서 그런가? 여기 보면 제가 겨자씨를 이렇게 사진을 프린트했어요. 굉장히 작죠? 예, 여기 프린트해 보면 이 겨자씨가 있어요. 이게 손가락으로 겨자씨를 이렇게 잡고 있는 사진인데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씨, 정말 좁쌀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좁쌀만한가? 우리나라 말에도 굉장히 작은 걸 이야기할 때 좁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겨자씨가 정말 좁쌀만했습니다. 그것보다 어쩜 더 클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하여튼 고만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작은 겨자씨인데 이것이 땅에 심기우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그런 큰 나무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나무라고 불리울 만큼 커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새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정도의 그런 나무로 자라난다. 조그맣지만 이렇게 크게 자라나고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겨자씨처럼 정말 자그맣고 보잘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자그만 것으로부터 크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그 시작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듯이 정말 자그마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자라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천국의 겨자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겨자씨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천국의 겨자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을 쥐고 흔들만한 권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어떤 사람처럼 세상을 다 살 수 있을 것만한 그런 큰 재물은 비록 우리에게 없지만 어떤 사람처럼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진리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지식과 지혜는 비록 우리에게 없지만 그래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아무런 조건도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작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아주 너무나 작은 존재라서 내가 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내 목소리가 무엇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자그마한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렇게 작을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의 겨자씨처럼 심겨질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귀한 음성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복음의 겨자씨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해 보면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를 힘들어 하세요. 전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도했는데 금방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너무 재밌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멸시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고 피하고 이렇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만 구원받습니까?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6.25 참전 용사들 모아놓고 그 기념식을 하는데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막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군인들이 희생한 것은 한 사람 개인이 희생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한 가문이 희생한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왜냐하면 그가 희생하러 말미암아서 그의 가족들이 희생을 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또 그 자녀가 또 손주를 낳고 그러면 자녀가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서 태어날 수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희생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약간 반대의 경우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한 영혼을 구원시키면 그 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말미암아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땅에 최초의 복음을 가져와서 전한 사람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 두 분의 선교사가 부활절 새벽에 제물포항에 땅을 딛고 첫발을 디디고 그리고 이 개신교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과연 아펜젤러가 먼저 땅에 발을 디뎠을까 언더우드가 땅에 먼저 발을 디뎠을까 그랬을 때 이 미국 사람들은 레이디 퍼스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언더우드는 혼자 왔고 아펜젤러는 부부가 같이 왔대요. 그래서 이 아펜젤러, 이 레이디 아펜젤러에게 먼저 양보를 해서 먼저 한 발을 디뎌서 아펜젤러가 먼저 발을 디뎠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어느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그분 이제 언더우드를 먼저 말씀하셨겠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똑같이 왔는데 아펜젤러는 결혼해서 부인이 같이 있었고 언더우드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여자가 먼저 내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언더우드가 먼저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자가 먼저 발을 내딛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을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뭐 약간 웃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안 웃기신가 봐요. 그런데 뭐 누가 발을 디뎠건 그건 상관없고 그 두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결과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땅에 900만 명 정도, 이 땅은 아니죠. 대한민국에 900만 명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900만 명 중에 아마 장로교와 감리교 교인들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뭐 400만, 500만 정도 되는 훨씬 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펜젤러 언더우드라는 씨앗이 이 땅에 겨자씨로 심겨져서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가 한다면 정말 기적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예수님 여러분께 묻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몇 명이나 전도하고 왔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헤아려보고 저는 한 5명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명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0명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주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1,000명이다. 아니다. 네가 복음을 전해서 결국 예수 믿게 된 사람이 10,000명이다. 어쩌면 100,000명이다. 어쩌면 100,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겨자씨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비록 심겨질 때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냥 자그마한 사람의 한 사람의 노력이겠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겨자씨로 이 땅에 심겨져야 하는 이유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복음의 겨자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국의 겨자씨로서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늘의 밀알로 썩어질 때 천국의 겨자씨로 심어질 때 이 땅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겨자씨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겨자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나타날 때 바로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밋밋하고 맛없는 국에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맛있어지죠. 저는 이것을 언제 처음 체험했냐면 고등학교 때 체험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을 갔는데 저희는 그냥 학생들끼리 밥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딱 끓였거든요. 그래서 참치도 한 캔 딱 넣고 김치찌개를 막 끓였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왜 맛이 없지? 근데 원래 김치찌개는 뭐 딴 거 안 넣고 김치만 넣어도 맛있는데 아마 물을 굉장히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끓이면 이렇게 맛이 없지? 그랬더니 이제 고3 누님이 한 분 딱 오시더니 한번 먹어보더니 아 이게 맛이 없는 이유가 있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소금을 거기다 탁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어봐라 해서 딱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진 거예요. 이만한 솥에 국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 국이 굉장히 맛이 없었거든요. 김치 그 찌개가. 그랬는데 거기다 소금을 넣으니까 굉장히 맛있는 그런 맛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하 이것이 바로 소금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 참 재미없죠. 살맛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큰 국에 요만큼 소금만 넣어도 국이 맛있어져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땅에도 한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란 큰 국에 소금이 4분의 1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국이 맛이 없고 싱겁다 라고 한다면 뭔가 소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금입니다. 정말 조금만 있어도 그 국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참 맛이 없는 세상,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인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염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소금을 치면 부패를 안 해요. 근데 이 세상은 대한민국만 해도 4분의 1이 소금인데 세상에 많이 썩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소금인 우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빛은 또 어떻습니까? 빛은 아무리 깜깜한 곳에 있어도 빛은 그 모든 어둠을 뚫고 환하게 빛나는 것이 빛입니다. 빛은 아무리 깜깜한 곳일지라도 더 밝게 빛나면 오히려 좀 약간 빛이 있는 곳에서는 그 빛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둠 어둘수록 그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우리의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지 부뚜막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빛도 어두운 곳에 밝게 비춰야 의미가 있지 혼자 다른 곳을 빛나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이런 영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한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을까?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의인 10명이 뭐가 대수라고? 물론 거기에 나온 논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의인 10명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내가 다른 범죄한 사람들 때문에 의인 10명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의인 10명은 따로 빼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것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는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빛과 소금의 어떤 그런 역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 10명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도 밝게 빛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하나님이 그 소망을 보시고 만약에 열 명만 있다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밝게 빛날 수 있는,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이 빛의 행실, 착한 행실, 말씀을 실천하는 그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 보고 배우고 그대로 나가게 될 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의 계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혼자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여기 아브라함이 복 주시는 것처럼 모든 족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노래를 잘하는 복을 주셨어요. 왜 노래를 잘하는 복을 주셨을까요? 뭐 혼자 이렇게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만족하라고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서 그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 가르치는 재능을 주셨어요. 왜 잘 가르치는 재능을 주셨을까요?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그 복을 함께 누리라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놀라운 역사고 복의 비밀입니다. 물질적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그냥 물질적을 풍요를 주시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함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의 겨자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길 원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그 복을 받는 비결을 볼 수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어떻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종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 한 사람에게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그러니까 사업자금이죠. 사업자금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와서 회계를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데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냥 땅에 그것을 묻어뒀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열심히 불려서 각자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달란트 있는 사람까지 빼앗아서 많이 남긴,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남기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남긴 자는 그것을 뭐 제대로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더욱더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 합당에 잘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긴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냐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전제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전제가 없으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뭐 황당무계한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전제가 있으면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겨자씨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겨자씨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겨자씨로 얼마나 여러분이 심겨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과 소금의 겨자씨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겨자씨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천국의 겨자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